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2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문 12를 한번 보겠습니다. 11로 되어 있죠. 예, 10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약속을 하면서 살죠. 약속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 조건이 있는 약속은 네가 이것을 하면은 나도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약속이 무지 많습니다. 지켜 행하면 주시리라 이런 형식을 취하죠.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조건부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택했냐 하면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사실은 어린 아기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뗐으면 무조건 주실 줄 알고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어떤 것이든지 구해도 된다.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아무거나 구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 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그런 유사한 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할 때 함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러한 실물 교육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스펀지를 물이 가득 들어있는 바가지에다가 푹 잠그면은 스펀지가 물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은 물이 스펀지에 들어간 겁니까? 예? 신기합니다. 두 개가 다 맞는 거죠, 그죠? 스펀지가 물에 들어가면은 물이 스펀지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스펀지도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펀지 물이 가득 들어있는 스펀지를 짜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고 용납이고 용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고 찬송이고 기도고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구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래서 구할 때에 아무거나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건적인 복을 주시는 거죠.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내게 악한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조건 없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건이 아니라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죠. 구원시키기로.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도 고조선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리브가에게 쌍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될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조건 없이 그냥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에서는 남성다움이 있고 그래도 에서는 의리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동생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김희열 집사님, 집사님 뭔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쁘다 해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바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진행을 해나가죠. 그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약속일까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약속일까요? 무조건입니까? 아니면 조건입니까? 결혼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것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은 깨어진다. 자,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조건입니까? 아, 큰일 날 가정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알고 보면 결혼 생활은 조건도 있고 무조건도 있습니다. 어떤 게 무조건입니까? 결혼하고 나면 결혼 생활은 당신이 싫든 좋든 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이 자녀들도 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면은 이혼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딱 한 구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조건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정은 무조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도 한쪽 편에서 조건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사 간이나 회사 간에도 조건부로 계약을 맺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조건부 계약을 맺죠. 이번에도 미국과 북한이 조건적인 이 조건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깨어졌습니다. 북한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과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달랐죠.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북한에서는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영변에 있던 핵에 대해서 완전히 폐기를 하겠다, 많은 부분들을 우리도 양보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서로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게 서로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행동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유산을 남겨주는 것, 이것도 무조건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때 가나안 그 지경, 고대 근동 그 지역에 계약이 있었죠. 두 종류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왕이 되고 진 나라는 종이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됩니다.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주종관계를 맺을 때에 주 쪽에 서 있는 나라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종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난 다음에 쌍방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의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맹세를 하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절반으로 딱 쪼개어 놓습니다. 이게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주종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은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나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언약의 행위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가지고 축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다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종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돌판 두 개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종이니까 이 약속을 지켜라 하시면서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를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언약식을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가나안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의 도장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조건부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순종을 하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순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죠, 그죠?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나게 되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을 또 체결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이후에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고대에도 무조건적인 계약도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내릴 때에 하사 언약이라고 하는데 신하의 행동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일방적으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물을 가지고 홍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주겠다가 아니죠. 그냥 무조건 떠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시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무조건적인 약속이 나오는데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잘 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아담과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은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또는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기 보면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저 하나님 이 본문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게 언약이죠.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언약을 깨뜨리게 하셨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사람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나의 사이에는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두셨습니다. 중앙에 있다면은 자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 사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직분이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였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도 나도 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나는 그분의 부름받은 왕이지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기면은 죽는구나.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나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과를 통해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 가지고 기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날을 기다리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는 선을 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을 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악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죠. 3번입니다. 시작.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불순종하면은 이건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죄악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고, 순종은 선이고 영생이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시작.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흙이나 돌멩, 짐승,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지극히 큰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자유와 함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누리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벌을 줄 수 있고 영생과 죽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름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잘하면은 복을 받고 못하면은 벌을 받고, 단순한 벌이 아니라 죽음과 치욕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죠. 아담은 의롭고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기다리셨고, 순종하면은 영생을 주기로, 완전한 생명을 주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단계였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럼 사실은 호기심이 있어서 찾아갔겠죠. 찾아가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였고 또 한 그루가 뭐였습니까? 영생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죠.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 열매를, 그 실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다고 했고, 단 하나만 조건을 걸었었죠.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갔으면은, 두 그루 중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손대지 말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 실과만 따서 먹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렇게 힘들게 있지 않아도 되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존재로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와가 먼저 따서 먹고 남편을 꼬셨죠. 그리고는 주워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십니다. 행위 언약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 유효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내신 것이, 물론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겁니다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내 아들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타격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조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따라서 합니다. 은혜 언약.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이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왜? 행위 언약을 주었더니 실패를 했죠. 원래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마는 불순종을 선택을 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행위 언약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 언약이 뭐냐?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을 포함을 해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제2의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을 하셨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지도 아니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온전한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들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만 남아 있다면 그는 행위 언약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은혜 언약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